뉴스 이면을 지켜보는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오늘도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법부 판결을 하나 갖고 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용인 경전철 사업이라고요. 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도 세금 낭비 사업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용인시장 등에게 200억 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대형 민간 투자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 책임을 네. 지자체장에게 물은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비슷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혈세 낭비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아, 우리 흔히 선심성 공양, 포퓰리즘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종을 울렸다.
네.
일단 판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약 11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아.
재판부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천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후임 시장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문 전 시장 등 이른바 그 사업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수요 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이제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단 과실이 발생했고 이게 용인시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최소한의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용인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그런 협약을 맺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그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요.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면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또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4,293억을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을 재판부가 했고요.
네.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정도로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소송은 근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용인 경전철 사업 시작 때부터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네.
95년에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추진이 됐습니다.
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인 2004년에요.
네.
최소 수입 보장 약정 협약을 맺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 수입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약정인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용인시장이 당시 용인시장이 그냥 한 건 아니고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게 용인 시민 8명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소송단을.
네.
그래서 전직 용인시장 3명하고요.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뭐 공무원도 있을 거고 시의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모두 34명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거든요.
네네.
청구한 배상 금액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1조 32억 어마어마한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그쵸. 분들도 있을 건데요.
네.
지자체가 만약에 불법적인 일에 세금을 썼다면 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공익소송 제도인데
네.
처음에 이제 주민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요. 사업 당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시장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을 했다.
네.
그래서 캐나다 회사 한 곳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들어서 책임을 낭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1심과 2심은 용인시 정책보좌관의 일부 책임만 인정해서요. 10억 대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걸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2020년에 주민소송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진 최종 판결은 파기환송심 판결인데
네, 네.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정문 전 시장이 수요 예측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아, 정책 결정자의 그 책임을 더 크게 물은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요. 재임 시절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만약에 혈세 낭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임기가 끝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든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를 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판결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른바 용산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물론 용인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혈세가 바로 투입되는 사업이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만약에 용산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그 여파가 서울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를 좀 타당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좀 늦지 않는데 조금 서두르는 그런 경황이 좀 있는 것 같아 조금 네. 우려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잠실에 있는 서울 롯데타워 기록을 갈아치우는 초고층 빌딩이 용산에 들어선다는 거거든요. 이게 2030년대 초에 입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점 때문에요?
일단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은 이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업성 측면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런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사비가요. 고층 건물일수록 더 많이 들어요. 특히 50층 이상이면은 네. 초고층 빌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난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받거든요.
네, 네.
이러면 허가 심의도 더 까다롭고 또 지진 해일 등에 관한 심의만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건설사들도 50층 대신에 49층을 많이 짓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허가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에 이제 공공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용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같이 사업 시행자로 네. 코레일하고 SH 공사랑 이제 같이 이제 사업 시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는 한 14조 3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부지 인프라를 조성한 다음에 네. 민간이 이제 들어와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고
네.
민간은 개별 건물을 이제 올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반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코레일이나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바로 공공성이 담보가 되냐. 그 아니라는 거죠.
수요 예측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그 조사 결과 좀 꼼꼼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특히요. 이게 이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교통난이거든요.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노선 4개도 확충해가지고
네.
대중교통 분담률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사안으로 과연 교통대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핵심적인 의문이 뭐냐면요. 대중교통 노선을 늘린다고
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중국도 최근에 부동산 거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에 직면해서 네. 시진핑 정부가 최근 고층 빌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국내 상업시설에서도 원래는 100층 목표를 부르짖다가 이 계획을 접은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이게 원래 130층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다 접었어요.
네.
좌초가 됐습니다.
네네.
왜 이런 사업이 애초 목표와 다르게 좌초가 됐는지 서울시가 좀 점검부터 하고 계획을 좀 다시 추진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경북 신공항 이런 것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허술하게 해도 문제거든요.
네.
근데 아예 이걸 없애버리겠다. 아예 이거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야가 표 앞에서 단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요. 전국의 지자체장들, 정치권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게 정치인들의 취적사키용 사업 추진에 이제 경종을 울렸다 이런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이제 두 눈 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 소송을 사법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요.
본인 지금...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냉정하게 좀 유권자들도 더 냉정하게 심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